아멘.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요. 거기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가가 회심하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다민족 국제교회의 탄생을 여기서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다 13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이방 선교의 배경 역할을 하는 거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 회심한 사울이 선교사로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역사상 최초의 다민족 국제교회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8장 4절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해안지대를 따라서 가사에서부터 아소도 또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베드로는 해안지대를 따라서 요파에 있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고넬료의 집안의 회심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는 와중에 하나의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빌립 같은 일곱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이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흩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도를 모르고 보면은 이게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어떻게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니게라고 그러면 익숙하지 않죠.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페니키아를 얘기하는 거죠. 페니키아는 해안지대이고 지금 전쟁이 너무너무 극심하죠. 이스라엘과 이 가자지구에서의 이런 문제들. 근데 거기보다 훨씬 북쪽입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그리고 지중해를 연하고 있는 해안지대에 약 160km 정도의 해안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명한 도시들은 뭐가 있나 하면 두로, 시돈, 그리고 사렙다, 돌레마이 이런 도시들이 그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베니게를 지나서 구브로까지 갔다. 구브로는 거기서 서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해안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렇게 가까운 섬은 아니죠. 근데 이 섬이 구브로 그러면 누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구브로 출신 누가 있어요? 구브로 출신 바나바. 바나바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까지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지금 구브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도 큰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말 산지사방에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알라스카에 가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국 사람이 뭐 없는 데가 있긴 하겠죠. 한국 사람이 진짜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중국 사람도 있죠. 정말 많이 흩어진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없는 데가 없죠. 슬픈 역사를 가졌으니까. 일부러 간 건 아니었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들을 설립을 했고 회당을 설립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구브로에도 흩어진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오론테스강이라고 하는 강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지중해에서부터 물론 하구죠. 상류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지금은 튀르키예의 남동부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안타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인데 이게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48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경부선을 따라서 부산에서 한 430km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서울 부산보다도 한 50km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뭐 고속도로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그들이 도보로 대부분 이동을 했을 테니까 굉장한 여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흩어졌으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으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빨리 정착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서, 원치 않게 쫓겨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죠. 실제로 근대 역사에 보면, 근대 선교 역사에 보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세기에. 근데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체코에 살던 사람들, 지금 말하면 체코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그 카톨릭하고 이제 전쟁이 많았으니까 개신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피난을 내려와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독일 영지죠. 그쪽에 이제 터를 잡게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 가운데 큰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고넬료의 사건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임함을 그들이 경험해요. 1722년인가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집과 토지와 모든 걸 떠난 사람들이에요. 난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후에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걸 보면 영국에 돈 많고 건물 많고 부동산 많고 이런 영국 성공회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안디옥의 인구가, 그러니까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그리고 안디옥은 당시에 인구가 한 50만 정도라는 기록이 있는데 50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약 25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약 10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2만, 적어도 2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의, 25만 명 정도의 도시에 2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용광로죠. 각 인종과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프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뭐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듯이 그들의 예배 의식 속에서는 성적인 문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죠. 이게 뭐야?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존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도 많았고 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는 아람어가 통하지 않으니까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출신 한 사람이 사도행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곱 집사로 뽑은, 우리가 거의 집사라는 말 쓰진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해요.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 스테반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였고 빌립도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조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나 안디옥 출신이야. 이런 게 안디옥이란 말이죠.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가도 안디옥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를 지나서 구브로 섬에도 가고 또 안디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19절에서 나오는 얘기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가 일반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접촉점이 있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거는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했다고 그러죠.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인종적으로 그리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후자 쪽을 그게 더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종적인 헬라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레네하고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까 제가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구레네는 되게 멀어요. 지금의 리비아예요.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인데 이 리비아에도 여기까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러 왔다가 복음을 듣게 되죠. 근데 그들 중에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구레네 출신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 하나님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시죠. 그것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쫄딱 망했다. 나라가 없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렸다. 불타버렸다. 모든 걸 다 빼앗겼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역사에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의 한 치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으며 함부로 절망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대한 역사를 보면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역사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빌립 같은, 스테반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 큰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지시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야 할 선행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가는 곳마다 그걸 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많잖아요.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 많아요. 전주에도 있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따지 말고 안디옥 교회처럼 살아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설명은 21절 상반절에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아 사도들은 출중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 설명을 다 무너뜨리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손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입니다.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소식이 언제나처럼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돼요. 그 예루살렘 본부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례가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훨씬 더 조심했을 것이고 약간 더 경계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넬료와 관련된 자신의 일을 해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형제들의 사역을 인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주님께 더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교회에 더해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 더해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더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건 정말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고 확인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나바를 보냅니다. 탁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처럼 이 안디옥 교회의 성격을 알고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니까요. 최초의 다민족 국제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구브로에서 성장했죠. 헬라 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통을 붙잡고 있는 레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성격은 신앙의 열매라고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과 관대함의 신앙과 성품 이것은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정말 최적임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듯이 바나바는 경험 많은 선교사였고 지도자였고 신학교사였고 교회 조직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파송되었다. 정말 다방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나바의 세 번째 등장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헌납해서 성도들을 섬긴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등장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이죠. 위로의 아들. 위로를 가장 잘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은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울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때 용감하게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이 받은 소명과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서서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에도 그래요. 세 번째 등장에서도 그래요. 특히 세 번째 등장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별명의 의미를 너무나 잘 사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제일 먼저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한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봤습니다. 교회를 보고 봤어요. 그리고는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거죠. 바나바는 진짜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 이걸 검사하러 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고 싶었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그는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권면을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그가 하는 그가 이름값을 하는 이야기인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두 가지요. 굳건한 마음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라는 것 이 두 가지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회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이 두 가지를 떠나서 뭐가 있겠습니까? 굳건한 마음 이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는 그 궤도에서 힘들든 힘들지 않든 좌절하든 절망하든 기쁘든 상관없이 그 궤도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굳건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굳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고백한 신앙 그대로 주님께 충성스러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서 누가는 바나바의 신앙과 성품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런 칭찬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을 빼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바나바는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정말요. 사도행전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말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이죠. 유용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처럼 유용하신 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지점에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어지는 표현은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듯이 아,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의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는 것입니다. 그 착함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선, 착함.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순종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말했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나바는 경건한 어른의 롤 모델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누가가 설명하는 그 결과는 24절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어요. 이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들어오는 바람에 바나바는 여기 머물러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훨씬 더 성장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아졌다 아니죠. 주께 더해졌다는 얘기는 회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상상력을 가지고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특히 24절과 25절의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을까요? 왜 갑자기 사울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바나바는 파송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죠.
늘어나는 교인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길러야 되는데 지도자로 기르는 일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상해요. 저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와야 되겠다고 결심하죠. 한 8년에서 10년은 지났을 거예요. 헤어진 지. 예루살렘에 한 보름을 있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사도들은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근데 가이사랴에서도 역시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이사랴에서 다소 그의 고향으로 보내지죠. 그렇게 하고 한 8년, 적어도 8년, 최소 8년, 많으면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만하면 다 잊어버리죠.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기억합니다. 왜요?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지금이야말로 이 사람이 여기에 쓰여져야 할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울도 자신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문화와 언어의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최적임자라고 바나바가 생각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사울이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지내요. 그리고 다소에 가서 맥스 10년 좀 안 되게 하여간 지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한 1년 동안을 함께 섬겼다고 26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한 번 더 방문하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8년에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회심한 사울이 거기 가서 뭐 했을까요? 낮잠 잤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40의 가만매를 다섯 차례나 맞고, 이거 유대인의 매질이잖아요. 그럼 어디서 맞았겠어요? 회당에서 맞은 거죠. 그러면 다소에도 유대인 회당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소 인근에도 많았고요. 그러면 사울은 회심하고 나서 다소에 가서 8년에서 10년을 있는 동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다가 40의 감만매를 적어도 여기서 몇 번을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돌 맞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죠. 3장 10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마 거기서 그는 자기의 고향,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명문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3층천에 올라갔다. 내가 낙원에 올라가 봤다 하는 얘기를 하죠. 엄청난 계시의 환상을 경험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일도 14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다소에 있을 때 그런 환상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의 신학은 이제는 훨씬 더 정교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약 성경을 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 수 있는 실력이 결정적이고 성숙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일어났을 거라는 걸 바나바가 다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이 환경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사울을 떠올렸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일 거라는 정도의 연결은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24절과 25절 사이의 행간을 읽는 것입니다. 사울은 안디옥 사역의 적임자였습니다. 적어도 바나바가 보기에는.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한 210km 정도 되는데 도보로 8일 정도가 걸리는 길이래요. 근데 이 길을 갑니다. 그 주소도 모르죠. 요즘 무슨 뭐 주소 알고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사울이 존만 했겠습니까? 왕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그 후손들은 저마다 사울이라고 이름을 졌을 거 아니에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경 사도행전 쭉 보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와요. 항상 짝으로.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돼요. 이거 좀 힘든 일이에요. 바나바 입장에서 이건 좀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바나바는 나이가 더 많고 사울보다 더 존경받고 여러 면에서 더 경험이 많은 사역자였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1년 동안을 함께 사역을 하죠. 아마 환상의 콤비였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성격과 사울의 성격은 조금 달랐으니까요. 바나바는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고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사울은 아주 지성이 빛나는 변호사 같은, 모든 변호사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지성이 빛나는 그런 예리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거침없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진 생각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이고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착한 사람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여기서 거침없이 사역을 하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비투스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후천적으로 배운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마치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안디옥의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니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자주 만나는 것 같으니까 유대인인가? 하고 보면 유대인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범주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혈통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하나에 속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뭔가 비슷해요. 그리고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저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용하는 언어와 저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과 이게 너무 달라요. 가치와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혹은 다른 신자를 향해서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2세기 말까지는. 이건 약간 경멸주의 말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의 그리스 말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기다가 라틴 말 명사 전미형을 붙여서 이아누스, 크리스티아누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안디옥 사람이 다른 안디옥 사람에게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요. 저기 모여서 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이때 대답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일세. 이런 식으로 아, 그것들 그리스도인들, 저것들도 이렇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이런 다민족 국제 공동체를 향해서 유대인이라는 호칭도 불가능했고 그 무엇으로도 붙일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누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초상,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초상을 보여줍니다.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죠. 일당의 선지자 무리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온 땅에 흉년이 될 것이라고. 로마 전역에 흉년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글라우디아 황제가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한 식량난이 생깁니다. 이때 로마 전역이 다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힘을 모아서 연보를 하여 부조를 보내기로 했을까요? 자기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도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12장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박해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들이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더 겪겠구나. 식량도 없어서 문제인데 너무 힘들겠구나.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사울과 바나바의 편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임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다 물건을 나눴었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나눴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심지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일면식도 없는, 만나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주안의 형제들에게, 그들은 자기들도 어려운데 물질을 모아서 보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증거는, 은혜의 열매는 아까 그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은혜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은혜의 결과는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예루살렘에서는 형제들끼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보지도 못한 형제들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물질을 보냅니다. 이것은 장차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를 그 교회의 본질을 미리 설명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데 이미 형제가 되어온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아직 우리의 형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게 관대함이에요. 이게 은혜의 증거예요. 그리고 이 관대함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관대함은 어디서 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당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돈에 대한 관점이 변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초상으로 제시되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관한 교훈인데 바나바라는 인물의 능력이 효과적 전략이나 계획에 있지 않았고 누가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신앙적 특성, 성품적 특성이었습니다. 착함,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착함이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품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불가능합니다. 못된 그리스도인,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씨름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1인자로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뛰어난 면모가 있는 탁월한 사람 사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이 가까이라도 올까봐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일 길을 가서 사울을 설득하여 데리고 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삶과 성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특징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는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의 목회자가 된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2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새로운 인종이 탄생합니다. 본문은 다시 성품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성숙의 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경건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바나바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긴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나바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사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바나바는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언제나 요긴하십니다. 언제나 유용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수록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너희들이 그를 닮아가게. 그리고 그 결국의 모습은 아마도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대가 되죠. 기도하겠습니다.